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9일 미한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은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탱크를 공격할 수 있는 자폭형 무인기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오늘도 윤북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도자가 교체되더라도 미한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그런 것은 아니고 엄연히 우리가 공식 최대간 외교 문건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성이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말에 물러나고 내년 1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합니다. 윤 기자, 캠프 데이비드 협력 3명 중 2명이 물러나는 것인데 3국 협력이 계속될까요?
예, 저 관련해서 핵심은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예, 방금 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정상이 합의한 협력은 한미일 세 나라에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가 바뀌면 어떤 것이 국익인지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미 대선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현재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해온 미한일 안보 군사 협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대체로 관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견고한 3국 간 협력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한일 협력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접근에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공조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의 3국 공조는 그 기본 틀이 대북 제재 그리고 군사적 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와 외교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북한과는 다소 다른 차원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강력한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과 대결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번에는 또 한국과 일본이 조금 다른 인식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여전히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을 상정한 경우죠. 그 행정부의 접근과는 다소 괴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 기자,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선언한 마당에 왜 지금 서울에 오는 걸까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이 아직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언론 보도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9월 6일이나 7일께 서울에 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한두 가지 목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9월 말에 일단 기시다 총리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 이것이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공식적으로 만나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일종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기시다 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모두에게 한일 관계 개선은 사실 커다란 외교적 업적 성과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자신이 물러나더라도 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자. 아마 이런 메시지를 낼것 같고요. 또 다른 것은 조금 전에도 나온 그 캠프 데이비드 협력입니다. 한일 관계만 그 개선된 것이 아니라 미한일 협력 관계도 기시다 총리가 그 재임하는 동안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그 협력 관계도 계속 이어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아마 서울에 내기 위해서 서울에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한국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신문을 보면 한일 간의 강제징용 등 아직 해결 안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이랬던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극적으로 개선의 계기를 맞았고 상당 부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드러났었던 그 지적들이죠.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이 중단됐었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가했었던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진전이었고요. 이런 진전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 그리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 군사 안보 협력에 속도를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배상 문제 이것을 놓고 아직 그 말하자면 그 피해자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랜 그 현안이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지는 독도 문제가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휘발성이 굉장히 큰 사안인데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독도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역사 교과서에 기술해서 계속해서 후세에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한일 간의 오랜 갈등과 대립을 계속 여전히 불씨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또 문제가 되고 또 한때는 수그러들기도 하고 한 이슈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는데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시다 총리는 올해 초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동안 여러 그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초반에 북한의 그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그 관심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지만 또 3월에는 북한의 그 최선희 외무상이 그 담화를 내고 더 이상은 일본과 이런 회담 뭐 이런 것을 추진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5월에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는데요. 몽골에서 북한과 일본이 비밀 접촉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9월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면은 아마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아마 후임 일본 총리한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일본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계속 추진될 수도 있고 이것이 그냥 물속으로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북일 관계 또 북일 외교 관계 이런 것은 양쪽에 어느 정도 그 정치적 수요가 있다. 이것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일본과 수교할 경우 외교 관계를 정식으로 맺을 경우 국교 정상화에 따라서 약 100억 달러에 가까운 청구권 일종의 손해배상이죠. 일제 강점에 대한 그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것은 놓칠 수 없는 큰 기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요. 또 일본도 납치 문제를 말끔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근접한 국가인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일본 외교의 커다란 그 숙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이것이 해결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북일 관계, 외교 관계 수립, 국교 수립은 계속 그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9월에는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자 회동을 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추가적인 만남,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퇴임 이전에 그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최근에 그 자민당 회의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허락한다면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사실 새 정상의 회동이 한번더 이뤄질 가능성은 유엔 총회장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도 이제 퇴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합의나 이런 것을 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없고요. 다만 이세 정상이 극적인 한일 관계 개선, 이걸 통해서 삼각 협력을 유례 없이 강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요. 떠나는 그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작별 인사 차원의 그런 의전적인 만남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시다 총리가 희망하는 대로 자신이 유엔 총회 참석이 현실화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캠프 데이비드 협력을 비롯한 모든 것이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에 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질서가 계속 되겠지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기면 크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기존의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외교 노선, 예를 들어서 동맹을 강화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나토를 강화하는 그런 그 전통적 외교 노선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재선이 성공한다면 트럼프 일기 노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후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또 고립주의 또 동맹국에 대해서 안보 무임승차를 거부하고 또 푸틴과 시진핑 같은 권위주의적인 그 지도자들과 개인적 친분을 통해서 외교를 하는 그런 노선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투표일이 11월 5일로 이제 7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예, 그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이 해리스 후보가 한 3% 정도 앞서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그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후보로부터 이제 후보직을 물려받은 이후에 민주당 후보에게는 굉장히 그 좋은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그 지금 드러나고 있는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는 대부분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두 달여 기간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경합주가 중요하다고 통상 얘기하는데 경합주가 왜 중요하고 또 현재 판세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네, 경합주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그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의 표심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주다. 어떨 때는 민주당을 찍고 어떨 때는 공화당을 찍는 주라는 뜻인데요. 대개 이제 7개 주, 그러니까 애리조나, 조지아,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주들을 이제 뜻합니다. 그리고 경합주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미국 선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선거인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50% 그러니까 270명을 확보해야 이기는데 주별로 그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제, 그러니까 주단위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한 7개 경합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야말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정치 전문 매체죠. 더 힐이 8월 25일 그 경합주를 대상으로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대개들 보면은 49-48 또 어떤 때는 48-48 등으로 오차 범위 내거나 또는 거의 같은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아마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뭐 2% 3% 정도 앞설지 몰라도 열쇠를 쥐고 있는 경합주에서는 거의 지금 동률 박빙의 승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정도의 그 여론 향배에 따라서 승부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23일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대선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예, 사실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독자적으로 말하자면 선거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지지율이 한 5%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 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이 그 유리한 국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했던 표가 고스란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갈지는 사실 대부분 회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투표장에 안 가고 그냥 사표가 되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미미한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보기에는 사실 그 어렵고요. 특히나 그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한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말하자면 그 정도에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많은 언론은 오는 10일 개최될 TV 토론이 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해리스 트럼프 후보가 그야말로 5차 범인의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한 유권자,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 유권자들 한 1, 2%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승패가 갈릴 것이다. 이런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역시 그 TV의 힘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그 트럼프 후보 간의 그 TV 토론이 열렸는데 이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노쇠하고 그야말로 말을 더듬고 그야말로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그 미국의 일반인들이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이 무슨 정책 이것도 중요하지만 TV 토론에서 얼마나 활기 있고 그 토론을 잘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에 TV 토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플레를 비롯해서 경제 문제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미 대선에서 경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 생필품 가격이라든지 가솔린 가격 이런 것들 그리고 실업률, 주식 동향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후보자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밖에 다른 국내 문제들로는 이민 문제라든지 낙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거의 뭐 180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번에 그 대선 후보 그 수락 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지원을 하고 나토와 그 동맹을 강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트럼프 후보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2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썼는데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돈이 계속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선이 되면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겠다. 또 푸틴과의 어떤 개인적 친분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마 그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도 상당히 갈릴 것이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2개 나라로 구성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종종 내비쳤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어떻습니까?
해리스 후보는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서유럽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에 말하자면 부상과 또 침공 가능성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토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토는 사실 미국의 방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해외 주둔 병력의 가장 많은 숫자가 나토군으로 지금 사실 독일의 주둔에 있는 것으로도 그런 상황들은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 트럼프 후보가 부정적이 나토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이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서 유럽의 방어는 유럽 국가들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유권자들의 미국민들의 세금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내는 비용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각국의 방위비를 인상할 것을 촉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임 중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면서 현재는 이 나토 회원국 가운데 상당수가 그 목표였던 2% 방위비 2% 증액을 상당 부분 지금 달성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이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방위비 증대분을 나토 회원국들이 3%까지 인상할 것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과 나토 다른 회원국들 사이에 계속해서 현안으로 또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그 8월 22일 날이죠. 그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요. 당시 그 해리스 후보는 그 본인의 그 후보 수락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에게 아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트럼프가 아총과 호의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트럼프와 같은 그런 개인적 친분 이걸 활용한 이런 외교 대신 전통적 외교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그 후보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죠. 평소 매일 하는 얘기가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고 맞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는 잘 지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야구보러 김정은에게 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인식이 상당히 틀리다 이런 것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 주의할 것은 개인적인 인식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인적 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접근이 아주 틀릴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이미 6번이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해리스 또 트럼프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아마 그 북한 핵에 대한 접근법은 아마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그런 중간 단계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공화당 모두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를 했는데 이걸 미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과 핵 군축을 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정강 정책에서 삭제된 것을 북한과 핵 군축을 하겠다는 신호로 바로 연결해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정강 정책이 행정부의 정책을 규정 짓는다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정책의 기본 틀을 그 집권 정당이 제시하는 건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기본 인식에서 사실 공통점은 이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 그런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했다거나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잠깐 나왔지만 얘기가 이 군축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증대를 막는 데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는 점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군축 협상의 시작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더 이상 추가 생산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생산 중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완화하거나 해제한다는 그런 것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포기한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목표로 갖고 북한과 외교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북한이 탱크를 공격할 수 있는 자폭형 무인기를 새로 공개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을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 공격기를 현지 지도했는데 이게 어떤 무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말 그대로 자폭무인기죠. 그러니까 이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공격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또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이 무인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역할이 큽니다. 이 북한의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는 흔히들 자폭 무인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탱크를 겨냥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무인기가 수직으로 낙하해서 이 한국의 이 탱크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해서 폭발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 한국군의 천궁2를 연사케 하는 모의 표적도 파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탱크 공격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상당히 그 주목해야 될 것은 무인기가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무기입니다. 생산 비용이 다른 무기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아울러서 인공위성이나 이 정찰기를 동원하지 않고도 적의 전차 등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 무기로 지금 무인기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이제 이 새로운 무인기 개발을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과시한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폭형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더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게 진짜로 북한이 독자 개발한 무인기로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것을 네. 그 한국이나 그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아마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이 무인기가 갖고 있는 그 가오리 모양의 그 삼각날개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했는데 왜 이것을 주목했냐면은 이번에 북한이 개발했다고 공개한 그 무인기가 이스라엘이 개발한 그 무인 항공기 하롭이라는 무인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란쳇이라는 무인 공격기가 있는데 이것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그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지금 상당히 긴밀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일종의 설계도 또 기술 지원 이런 것을 받아서 새로운 무인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긴 한데요. 확실한 것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 기자, 북한은 무인기를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하려는 걸까요?
예,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상태고요. 그런 맥락에서 무인기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를 겨냥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무인기 공격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러시아는 관련해서 이란제 무인기를 수입했다는 그런 정보도 있었고요. 이번에 네. 북한이 무인기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과시한 것도 물론 여러 가지 활용 용도가 있겠지만 그중에 러시아에 수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죠.
네, 최 기자, 한국군이 이 자폭형 무인기에 대응할 만한 방어 무기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군이 갖고 있는 탱크에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는 무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옆으로 날아오는 일종의 대전차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 탱크 덮개, 탱크에서는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죠. 탱크 덮개를 향해서 90도 각도를 수직으로 그 공격하는 이런 무인기는 사실상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보니까 하얀 인민복에 빵모자 차림이던데 이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따라하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분석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실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그런 폐쇄된 사회고요. 그한 예를 보면 이 바로 얼마 전에는 김정은 초상 배지 그리고 대형 초상화를 제작한 것 그리고 또 김일성 30주기에 지난 7월이었죠. 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을 들어서 이 한국 내 전문가들은 김정은 우상화 그리고 또 김일성 김정일 선대 후광 지우기라고 이렇게 관측했었거든요.
네.
이 그런 관측이 이제 한 달여 전에 있었고 이번에 빵모자에 하얀 인민복을 다시 할아버지 따라하기라고 한다면 사실 짧은 기간에도 이렇게 상호 배치되는 분석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네요.
김 위원장의 동정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VOA가 그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그 미국의 그 무기 전문가들한테 보여주고 의견을 구했는데요. 한 두세
네.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아마 그 새로 무기를 개발하는 단계인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의 것을 본딴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는 이란산 무기와 비슷하다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직까지는 큰 위협은 아니지만 대량 생산되면은 상당한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한편 미국 국방부도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 위협을 심각하게 여긴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북한이 신형 방사포를 시험 사격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7일 국방공업기업소들이 생산한 240mm 방사포 검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게 신형 방사포라고 하는데 뭐가 개선된 건가요?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신형 방사포가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에서 기술 갱신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능 검증 시험 사격에서 새로 도입된 유도 체계와 조종성, 파괴 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입증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240mm 방사포는요, 이 오래된 무기 체계입니다. 이제 장사정포에 해당되는 걸로 한국의 그 말하자면 휴전선 부근에 가까운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 체계인데요. 이 방사포는 1980년대 무렵에 생산된 무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됐고, 이 최대 사거리도 4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이 전력에 비해서는 좀 열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그 보도한 내용대로라면 이 정밀도와 사거리를 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국의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한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은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소식과 함께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새로 공개했다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화제의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024년 11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미국 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두 번째 여성이 됐습니다.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역대 여성 지도자들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8월 11일 막을 내린 파리올림픽,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 종료된 이후 열린 첫 번째 올림픽이었는데요. 운동선수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았다는 평가입니다. 관련해서 운동심리학 알아보고요. 국제여성뉴스로 탈레반의 새로운 법률 짚고 갑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죠. 여성 국가 지도자입니다.
네.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다른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왠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요. 인권이 잘 보장된 나라에서 여성 지도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짐작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세계 20대 경제 대국 중 미국을 포함한 7개 나라는 아직 여성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을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우리 큰 그림부터 잡고 갈까요? 지금까지 몇 개 나라에서 몇 명의 여성 지도자가 탄생했을까요?
네. 현대 정치사에서 2024년 현재까지 87개 나라에서 174명의 여성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군주는 제외를 했습니다.
네.
지난 6월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까지 포함이 됐고요. 셰인바움 당선인은 오는 10월부터 대통령직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인류 역사가 남성 지배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 174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여성 지도자를 낸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예. 선거로 뽑혔던 세계 최초의 여성 지도자는요. 인도양에 있는 남아시아 국가죠. 스리랑카에서 나왔습니다. 스리랑카는 그 북한의 절반 크기 면적인 작은 섬나라인데요.
네.
1972년에 정식 국호를 스리랑카로 바꿨으니까요. 그러니까 1960년 그 이전 국명인 실론이었을 때 시리마보 반다라 나이케가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반다라 나이케 전 총리는 남편인 솔로몬 반다라 나이케 전 총리가 암살된 후에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네, 이 반다라 나이케 전 총리 집권 세월이 뭐 거의 20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960년, 70년 그리고 1994년 이렇게 세 번 총리직에 올랐고요. 2000년 10월 타계하기 두 달 전까지 스리랑카의 총리였습니다.
네. 자, 스리랑카의 반다라 나이케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의 최고 지도자가 된 나라는 어딜까요?
스리랑카에서 첫 여성 총리가 나온 후 6년이 지나서 인도에서 인디라 간디가 등장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집권 초기에 벙어리 인형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인도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총리 중 한 명으로서 거의 16년 동안 재임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세 번째 여성 총리는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네.
1969년 골다 메이어 총리가 선출됐고요. 당시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 기간에 국가를 이끌었는데 이스라엘을 건국한 다비드 벤구리온 전 총리는 메이어 총리를 정부에서 최고의 남자라고 불렀답니다.
네.
1974년 전쟁을 처리한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사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의 이사벨 페론 전 대통령이 남편이 사망한 후에 대통령직을 맡았고요.
네.
1975년 엘리사베스 도미치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총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리랑카 1960년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여성 최고 지도자가 순서대로 나왔네요.
네네.
뭐 80명이 넘는 인물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두 명만 더 알아볼까요? 그다음은 네. 또 누굴까요?
여성 지도자 하면 이 사람 빼놓을 수가 없죠.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입니다.
네.
1979년에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 자리에 올랐는데요.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은 그녀의 강경한 정책 때문에 얻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 오게 된다면 또 멕시코가 되겠네요.
네. 셰인바움 당선인.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020년 이후로 미국처럼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에서 온두라스와 멕시코만이 여성을 국가 원수로 선출했다고 보도했고요.
네.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 준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일곱 5명의 여성이 선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참고로 준 대통령제라는 것은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주요 권한은 갖고 있지만 총리가 내각을 이끌고 정부를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의회제와 준 대통령제에서는 2020년 이후에 모두 27명의 여성이 정부 수반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됐습니다.
네.
의회제에서는 여성들이 정당 내에서 계단식으로 승진할 수가 있어서
네.
다수당이나 연립 구성원에 의해서 최고 지도자로 선택될 기회가 더 많은데요.
네.
미국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최고 직위를 놓고 또 직접 경쟁해야 하는 그런 구조적 장벽이 있고 편견도 있어서요. 여성들이 권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제도 차이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겠나요?
맞습니다. 대통령제인 미국의 경우에 의회 여성 비율이 뭐 28%, 29%로 아직 30%가 채 안 됩니다.
네.
미국 외교협회의 여성 권력 지수에 따르면 여성의 정부 참여 면에서 미국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69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성평등 지수의 최고점을 받은 나라는 아이슬란드입니다.
네.
100점 만점에 86점이고요.
86점.
네. 이어서 73점의 안도라와 멕시코 그리고 71점의 핀란드 순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정치적 성평등 지수가 30점으로 동점입니다. 한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있었지만 의회 내각에 참가하는 여성의 비율은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역대 여성 지도자들을 첫 번째 주제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운동 심리학입니다.
네. 자, 운동 심리학이라는 것은요. 운동과 그 스포츠에서의 그 심리적 요인이 운동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반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가 여성 선수들이 특히 어떤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지 또 운동 심리학이 왜 필요한지 등을 소개했습니다.
네. 올해 이 파리 올림픽에서요. 미국 여자 선수들 성과만 보면은 금메달 종합 40개에서 26개를 여자 선수들이 따낼 만큼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럴 수 있었던 선수들의 재능과 헌신, 뭐 희생 때문에 온 국민이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강인함뿐 아니라 정신력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 선수들은요, 성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이 포브스는 여자 선수들은 강하고 헌신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따뜻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이중적인 기대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이 여자 선수들한테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더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고 성과에 대한 기대에 더해서 외모, 뭐 사회적 기대 같은 심리적 압박까지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포브스지는 NIL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네.
이게 약자인데요.
네.
Name, Image, Likeness입니다. NIL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운동선수가 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이미지 그리고 모습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네.
여기에는 선수들의 운동활동 외에도 뭐 상품 라이선스나 공개 출연 그리고 연설, 비디오 게임, 사인 등이 포함되는데요.
네.
이런 활동에 대한 요구에 노출되는 선수들 자신의 어떤 시장성이나 상품성을 높여서 재정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선수에게 좋은 일이지만 뭐 그만큼의 부담, 뭐 압박감 같은 걸 잘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가 따라오네요.
그렇죠.
여기에 운동 심리학이 역할을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여기에 운동 심리학의 세 가지 핵심 요인권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감정 관리입니다. 뭐 감정이라는 것은 운동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압박감이 클 때 감정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데 이 운동선수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긴장을 풀고 그 익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그 최고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분리사고 넘어서기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사고라는 게요. 충돌하는 감정과 경험을 분리함으로써 정신적 불편을 피하려는 어떤 방어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분리사고를 뛰어넘어서 어려운 상황이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따로 떼어내지 않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요. 그런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거부하지 말고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이걸 잘 다루면서 경기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막고요.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자, 감정관리 그리고 분리사고 넘어서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네, 기대관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대. 예,
최선의 노력, 최고의 성과를 구분해서 최고의 성과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패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실패를 어떤 성장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심리적 압박감을 줄일 수 있어서 결국에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네. 자, 운동 심리학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은 국제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인권을 되돌리는 정책을 발표했죠.
네. AP통신 기자입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통치자들이 여성의 목소리와 공개적인 얼굴 노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 악덕과 미덕을 만들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미덕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고요. 최고 지도자 히바툴라 아쿤자다의 승인으로 제정됐습니다.
네.
탈레반은 2021년에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미덕 확산과 부정행위 방지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네.
그 부서가 새 법률로 대중교통, 음악, 면도, 또 축제와 같은 일상생활의 측면을 다루는 미덕과 또 부정행위 방지 법률을 발표한 겁니다.
네.
이 법률이 114페이지에 달합니다.
네.
탈레반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아프간에서 첫 번째로 공식 선언된 미덕과 부정행위 방지 법률이고요. 이 부서가 개인 행동을 규제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거나 체포 등의 그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 관련 금지법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 법률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아프간에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몸을 가려야 합니다. 유혹을 피해야 하고요.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옷은 얇아도 안 되고요. 꽉 끼거나 짧아도 안 됩니다. 무슬림 남성을 포함해서 모든 낯선 남성 앞에서 자신을 가려야 하고요.
네.
타락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비무슬림 앞에서도 자신을 가려야 합니다.
네.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내어 읽는 것 금지됐습니다. 혈연 또는 결혼관계가 아닌 남성을 쳐다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밖에도 음악 연주, 여성의 단독 이동, 혈연관계가 없는 남녀가 한 장소에 같이 있는 것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 반응 어떤가요?
유엔 로자 오툰바예바 아프가니스탄 특별대표는 이 법이 탈레반이 2021년 8월에 권력을 잡은 이후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해온 참을 수 없는 제약을 더 확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아프간 변호사 협회는 이 법이 아프가니스탄의 국내외 법적 의무와 모순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네.
국내법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의 모든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탈레반 정부가 여성들을 억압하고 지우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이달의 여성 뉴스로 꾸며드린 여행시 국제뉴스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시제인 단순 현재 시제와 인칭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wake up at 7 every day.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난다면서 반복되는 규칙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 현재 시제는 반복이나 일상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현재 상태나 상황을 나타낼 때, 사실적 진술 또는 일반적인 것을 말할 때 가까운 장래에 계획된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I wake up at 7 every day.
이번에는 인칭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인칭 예문 들어보시죠.
I wake up at 7 every day.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2인칭 예문 들어보시죠.
You wake up at 7 every day.
당신은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3인칭 예문 들어보시죠.
John wakes up at 7 every day.
존은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Jane wakes up at 7 every day.
제인은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단순 현재 시제에서는 주어가 1인칭 I, 2인칭 U일 때 동사의 기본형 wake, W-A-K-E, wake를 씁니다. 하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 John이나 Jane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여야 합니다. Wakes, W-A-K-E-S.
Jane wakes up at 7 every day.
이번에는 부정문이나 의문문 형태도 살펴보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wake up?
My cat wakes me up at 6 o'clock, and I do not like that.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My cat wakes me up at 6 o'clock, and I do not like that.
내 고양이가 6시에 나를 깨워요. 나는 정말 싫습니다.
Did you notice both questions and negatives need the auxiliary verb do?
의문문과 부정문 모두 조동사 do를 필요로 한다는 것 알아채셨나요? 언제 일어나세요? What time do you wake up? do가 쓰였죠, 조동사. I do not like that. 나는 그게 싫습니다. 조동사 do와 함께 not을 썼습니다. 인칭에 따라서 do가 does로 바뀔 수 있겠죠. 1인칭일 때 I do not like that. 나는 그거 싫어요. 2인칭일 때 You do not like that. 당신은 그거 싫어한다. 3인칭일 때 He does not like that. do가 does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문장 한 번 더 들어보시죠.
What time do you wake up?
My cat wakes me up at 6 o'clock, and I do not like tha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시제인 단순 현재 시제와 인칭 사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킬로헤르츠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